10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야고보 공동체의 어떤 이슈를 만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야고보에게 정말 복음의 위협이 되는 일로 여겨졌던지 야고보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복음의 깊은 곳으로 교우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차별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차별함으로써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지난주에 다룬 내용들이 이제 기본이 되고 또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제를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지난주에 다루었죠. 1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지난주니까요.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우리의 내적인 도구죠.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이 믿음의 선물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 핵이 있습니다. 핵. 그 핵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했던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핵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한 분, 믿음을 시작한 분,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완성시킨 분,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한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 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같은 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같은 핵을. 그러면 우리는 얼핏 보더라도 서로가 각자 다른 믿음의 스타일과 방식과 또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 가지 비유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달 전 설교할 때 원자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자 구조를. 자, 원자 하나가 원자 이제 숙자 언니 원자가 아니고요. 원자 애톰. 애톰 하나가 축구장만하다라고 비유할 때 그 축구장에 골프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골프공이 바로 그 원자의 핵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자 하나의 원자 안에는 공간이 99.99999999 이렇게 나갈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원자는 핵 하나, 그 조그만 비중이 있는 그 작은 핵 하나를 제외하면 전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원자에 비유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의 형태라도 괜찮아요. 이것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받은 것은 분명히 그 우리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원자라는 녀석의 성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자의 그 속성이 공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핵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속성, 우리의 믿음의 특징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공간에 나의 기질을 채우고 성향을 채우고 습관을 채우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의 핵이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핵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속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만 같으면 됩니다. 이것만 분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고하게 잘 숙지하시면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훨씬 더 잘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해석에 더 잘 입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학자들이 내가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나의 믿음이냐 아니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내가 받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이 대상을 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논쟁을 했거든요. 복음주의 서클 안에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더 유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면은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측면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공동체에서 차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교우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은 차별 문제였죠. 차별은 아주 치명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가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차별하면 일단 그 분위기 속에서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죠.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에 장애가 되냐면 진정한 나의 인간됨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완성의 인격의 완성의 단계에서는 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점검받아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수정, 보완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 인간의 성숙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차별이라는 것은 일단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있는 믿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믿음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내적인 영적인 선물, 영적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내 선을 허물고 상대에게 더 나아가게 하는,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다가서게 하는,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양면을 같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방하는 일이 아니냐,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영어로는 blaspheme,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냐, 그만큼 심각한 죄이다. 차별은 굉장히 가벼운 애교의 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 있어서 죄는 율법으로는 범법으로 정죄받는 일이다. 자, 죄는 율법으로 정죄받죠. 그런데 율법,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최고의 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은 최고의 자리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제 점유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깨트리는 길이 바로 차별 아니냐 이것이죠. 사랑은커녕 차별은 오히려 더 모독하고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죄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죄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형벌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 교우들은 다 알았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바로 끝나는 시기에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어떻게 취급받았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율법에 정죄받는 일이다. 율법에 형벌을 받는 일이다. 자, 율법으로도 정죄받고 형벌을 받는 일이라면 그러면은 차별하는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는 하물며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겠느냐. 지금 야고보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야고보 교우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교회가 차별하는 그 행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차별하는 죄가 이 구약에서 정죄와 형벌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도, 야고보 교회도 이제는 끝이다. 이제 정죄받고 형벌받고 이제 끝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이제 심각하게 살펴야 될 이제 주제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간파하시고 삶에서 들어가서 누리셔야만 기독교인으로서의 특징이 바르게 일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은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그리고 형벌을 내림으로써 자 됐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의 세계에서는 죄인 것을 알았다면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 자비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원과 축복을 내리시는 그 삶, 그 삶을 바르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자기 공동체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예시하기만 했을 뿐 그 실질적으로는 넘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펼쳐진 긍휼의 세계를 야고보는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선물로 받고 마음껏 누려야 된다. 마음껏 누린다라는 것은 뭐 내 마음대로 막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긍휼의 세계의 질서와 긍휼의 세계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살아내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참 힘이 없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건 또 몰라요. 이게 지금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한 이 차별의 주제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이 지금 가이드의 말씀을 좀 잘 새겨서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3절 후반부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야 되고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의 말씀은 쉽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좀 이상하죠?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만 범해도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느냐.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범법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